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통하면 결국 사람과도 통하게 된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영웅으로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죠. 갑자기 나타난 인물이에요. 그렇죠? 이 일로 인해 사울왕의 이 신뢰뿐만 아니라 사랑을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윗을 자기 곁에 두기를 원했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을 내 곁에 둘 수 있게 허락해 달라라고 사울왕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신뢰가 얼마나 깊었던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군대의 군대장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생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런 일이 생기면 과연 언론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하산 인사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뭐 다윗이 군인 출신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군대에 인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군대 장관으로 뭐 최고 높은 자리에 딱 앉아버리면 그 자리에 내정자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언론에다가 조금씩 흘리겠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면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텐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왕의 이 결정을 온 백성과 사울왕의 신하들이 합당하게 여겼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면 다윗이 참 현명하게 분별력 있게 행동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후에 문제가 생기죠. 뭡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왕과 다윗이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을 맞이하던 여인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들의 노랫말 하나가 문제의 불씨가 되죠.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 가사 한마디 때문에 사울왕의 평생에, 남은 생에 다윗이 원수가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9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뭐라고요? 다윗이 도피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도저히 사울왕 곁에 있을 수 없어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19장 1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라고 자객을 보내죠. 다윗이 겨우 살아나서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신학교를 세우고 선지자 생도들을 교육하고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갔던 그 부분이죠. 그리고 20장에 넘어오면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도망갔는데 그 사실을 알고 사울왕이 자객을 몇 번을 보내죠? 세 번을 보냅니다. 다 실패하자 결국 자기가 직접 옵니다. 다윗이 겨우 도망 나와서 지금 요나단에게 와서 신세 타령했던 부분 여러분 아세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이제 겨우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된다라고 자기 신세 타령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0장 24절을 보면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이건 어떤 말씀입니까? 초하루 날이 되면 매달 첫째 날이 되면 지난달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왕의 식구들이 모여 저녁을 함께 먹는데 다윗이 사울왕 곁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숨었습니까? 숲에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이제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윗이 노브로 도망을 갔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그런데 예배당에서 누구를 만났죠? 사울왕의 사람인 도액을 만나게 되고 결국 도액이 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사울왕에게 신고할 것이 분명하니까 야,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숨을 곳이 단 한 곳도 없구나 해서 도망간 것이 어디예요? 그렇죠. 원수의 땅, 그것도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되는 몇 단어가 있었어요. 뭡니까? 도피하여, 또 도망하여, 또 숨으니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망가는 인생입니다. 숨어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안식이 없는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안식이 없는 피곤한 인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었는데 혹시 다윗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1절 시작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뭐요? 상황에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여전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온 곳이 어디예요? 다윗이 그곳을 떠나라고 말하는데 저곳은 어디입니까? 아빠 저기 있어. 지금 도망온 곳이 어디예요, 지금? 그렇죠. 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에서 미친 척을 하고 그곳에서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갔냐라면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형편은 야, 너 때문에 목사님 자꾸 헷갈리잖아. 다윗의 형편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형편이 똑같습니다. 역시 도망가고 숨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도망갔고 지금도 여전히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도망가고 숨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형편을 보면 똑같습니다. 도망가고 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달라진 부분을 여러분 찾을 수 있으세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뭐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도망가고 숨고 있는 건 맞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다윗의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내 주변에 몰려오는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리더십은 사람이 모여야 리더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언제 사람들이 몰려오는가를 보고 싶은 거죠. 1절을 보면 누가 다가왔습니까? 가장 먼저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형들과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집안 사람들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면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세상에는 비밀이 없어요. 그렇죠. 숨는다고 숨었는데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누가 찾아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또 누가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이해가 제일 안 됐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은 도망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명수배자예요. 그렇죠? 어디든지 가도 다윗의 얼굴이 그림이 붙여져 있었을 거예요. 어딜 내 마음대로 내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진 게 있습니까?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까? 다윗 없으면 안 된다고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느 누군가의 어려움과 문제를 듣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아니에요. 당장 내일 일도 내가 모르는 위험한 인생을,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면 사람들이 몰려드는 지도자가 누구인가? 언제 사람들이 몰려오는가? 여기에 제 관심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터득한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다윗에게 사람들이 언제 찾아와야 정상이에요? 18장에서 사울왕의 신뢰를 받고 군대 장관이나 이런 타이틀, 이런 권력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정상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와 권력과 타이틀과 그런 걸 다 갖추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오늘처럼 도망자가 되어서 내일도 내가 어떻게 될 줄 모르는 도망가는 신세에 있는 다윗을 사람들이 찾아와야 정상입니까? 언제 사람들이 찾아와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베스트 프렌드가 누구예요?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왕자가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게 다윗이에요. 그 사인을 뭐를 줍니까? 내가 너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긴다. 이걸 요나단이 뭘 줍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줍니다. 왕자를 상징하는 갑옷을 벗어서 줍니다. 창과 활과 칼과 띠를 벗어서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나는 능력 없어도 내 친구가 정말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나도 함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국에서 경찰서에 잡혀가면 사람들이 제일 공통적으로 많으니 많이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는요 이렇게까지 하고 뒷일 감당할 수 있겠어? 그런데 계속 조사해보면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힘있고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 멀리 아는 친척 정도 돼요. 그런데 그것도 목에 힘주는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누구가 베스트 프렌드예요? 요나단이 내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나를 찾아왔어야 정상이냐라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의 베스트 프렌드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장인어른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왕족이 된 겁니다. 왕족의 한 부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이력서를 한번 보십시오. 타이틀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그리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다윗을 이해합니까? 민족을 구원한 영웅, 왕자의 베스트 프렌드, 또요 왕의 사위.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언제 찾아와야 정상입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찾아가야 정상이에요?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도망가는 신세, 내일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없는 그럴 때 사람들이 찾아와야 정상입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겠죠 여러분? 여러분 당연히 다윗이 잘 나갈 때도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때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다윗의 뭘 보고 찾아왔습니까? 다윗의 인격을 보고 찾아왔어요? 아닙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에요. 권력 때문이에요. 능력 때문이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윗에게 도움받았던 사람은 다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힘없는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까? 내가 다윗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뭡니까? 세상에서 상처받고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도저히 마음 줄 것 없는 사람들이 다윗의 그늘이 좋아서 찾아온 거예요. 다윗의 인격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다윗과 함께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다윗과 함께 있으면 내 신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의 원수입니까? 사울왕의 원수예요. 그러면 다윗 곁에 있으면 나는 결국 누구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 왜 그들이 다윗을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 뭐냐면, 과연 다윗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온 그 이후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열 곳이 없는 사람들이 다윗의 그늘 아래로 찾아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타임 테이블을 놓고 한번 보기를 원해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받기 전에 이 타임 테이블을 쭉 놓고 보면,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사무엘상 21장과 오늘 본문 사무엘상 22장에 성경이 하나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시편 34편이 들어가면 타임 테이블이 딱 맞아 떨어져요.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이 뭡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영내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드로 도망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시편 34편이 들어가면 딱 맞는데, 시편 34편이 시작하는 그 위에 보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니까 타임테이블이 딱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살려고 도망가고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서 도망 나와서 썼던 시가 시편 34편이고, 이 시를 기록하고 다시 아둘람굴로 도망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시편 34편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이걸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무슨 일이었었길래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갈 데 없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그늘에 머물겠다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게 위험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에 침을 막 흘리고 문지방에 기대면서 미친 척을 하고 겨우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신앙의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살겠다고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신앙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제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내 신앙이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을까? 내 신앙이 떨어져도 어떻게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을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귀했던 게 뭐냐면, 이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 내가 발런티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했는데 내 길이 이렇게 힘든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맞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내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충분히 따질 수 있는데 다윗이 하는 게 뭐예요? 다윗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 신앙이 어떻게 세상 한가운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맛본 자가 시편 34편 1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건 뭡니까? 이건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이 결단을 언제 하고 있습니까? 자기 살아보겠다고 친구인 요나단도 거짓말 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살겠다고 노베 갔을 때 제사장 앞에서도 거짓말했습니다. 자기 살아보겠다고 이제는 이방 앞에서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데 다윗이 여전히 신앙의 끈은 놓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이 이 순간에도 뭘 결정합니까? 나는 하나님만을 송축하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신앙의 끈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결단했을 때에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우리 4절 한번 봅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신앙의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조차 들 수 없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앙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가슴을 파무며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송축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내 신앙을 땅을 칠 때에 너무 부끄러울 때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책하는 수준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랬지? 이 정도 선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다윗처럼 나는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처한 형편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도망가고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피할 곳이 없어서 아둘람 굴에 숨었어요. 그런데 변화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과 통하고 나니까 안정감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 나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뚫리고 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신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였던 관계가 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의 인생 모든 곳에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디가 막혔습니까? 어떤 부분이 막혔습니까? 하나님하고 먼저 뚫으십시오. 그것도 뚫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4편 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다윗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책상에 앉아서 배울 수 있는지 몰라도 여호와의 선하신 만큼은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그건 내가 경험하고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의 선하신 만큼은 맛보아 경험하여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죠.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 답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주님이 주시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과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이 재판장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왜 불의하다고 그럽니까? 법을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서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뭐가 불의한 재판관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여러분 누가 불의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 무시하는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의한 자예요. 여러분 내가 법을 잘 지킨다고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사람 무시하는 자가 불의한 자예요. 힘없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연약하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느 누구이든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때문에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자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의로운 자들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부가 원한이 생겼습니다. 풀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오는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자주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번역을 좀 잘못했어요. 자주 수준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kept coming to him. 그러니까 자주보다 엄청 스트롱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얼마 동안은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니까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어떻게 보냐면 늘 와서 아버지를 괴롭게 하는 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제가 또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 와, 새로운 게 있네. 이런 건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에게서 답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맛보아 할 수 있습니까? 늘 와서 징징거리는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징징거리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징징거려야 한다 이걸 본문에 적어놨거든요. 설교 노트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사모랑 아침에 커피를 한잔하면서 어저께 막내 동생이랑 통화를 2시간이나 했대요. 미국에 있는 막내 동생이랑.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모가 동생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우리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우리 이름으로 된 게 하나도 없다. 집도 우리 집도 아니고 우리가 모는 차도 우리 차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서 감사는 하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좀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생한테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그래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는 것밖에 없어. 그 내가 그랬죠. 그거 내가 설교에 써놓은 거야. 징징거리는 거. 우리 그거 계속해야 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건 하나님 앞에 늘 찾아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마다 은혜 동일하게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뻥뻥 뚫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미친 척하고 나와서 뭘 결단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겠다고 결단은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겠다고 엎드렸는데 기도가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미친 척하고 와서 엎드려서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됐을 거예요.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가슴만 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도 늘 하던 사람이 잘해요. 안 하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도움 필요해서 딱 엎드리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징징거리는 거. 늘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엎드리고 내일도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끊임없이 늘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에 하나님 어느 부분이 막혔습니까? 그 부분 뚫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뚫어놓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서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위로 하나님과의 숨통이 뚫리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이 유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호흡이 뚫려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이 온전히 열려지고 뚫려지는 은혜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